오늘 아십니까? 시리즈 다섯 번째 참 자유를 아십니까?라는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4장을 함께 봤었는데 이제 갑자기 9장으로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5장부터 나오는 간음이나 또 우상재물이나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이야기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설교에서도 많이 다루신 부분이라 과감히 건너뛰고 오늘은 9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엄청난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좋아하는 시간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또 설교가 듣기 힘들면 언제든지 또 나가실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그 자유를 쓰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유가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면 그런 비슷한 상황을 얼마 동안 좀 겪기는 합니다. 저도 처음에 군대에 입대했을 때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좀 나는데요. 군대에 이제 막 들어가게 되면 한 2주 정도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너무 이제 없는 시간들을 이제 처음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는 당연히 안 되고 편지도 못 쓰게 하고 편지 받는 것도 심지어는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까지 이 제재를 하냐면 사탕이나 음료수나 이런 단것 같은 것도 이 2주간은 절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보내지 않고 모든 종교 활동까지 다 금지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한 2주 정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2주 동안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장 힘들게 보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바로 이 흡연자 그룹이었습니다. 2주 동안 이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 심지어 땅바닥에 납작하게 들러붙어 있는 그 꽁초를 마치 산삼을 캐듯이 아주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뜯어내가지고 누가 봐도 더 이상 탈게 없는데 그걸 몰래 피우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던 그런 재미있는 모습들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주간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이 자유의 조금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인 주일에 교회를 보내주는데요. 교회를 가면 이제 막 여러분들처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고생했다 그러고 막잘 견뎠다 그러면서 초코파이랑 막 콜라랑 아이스크림을 그날 처음으로 이제 막 가득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먹어보는 그 설탕의 느낌이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막 예배는 완전히 감동과 기쁨에 젖은 막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막 우리에게 단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고백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생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군대를 가면 뭐 훈련이 고돼서 힘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훈련 때문이 아니라 자유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할수 없고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마음대로 보고 싶은 사람을 볼수 없는 그 자유 없음이 군인에게는 가장 견뎌야 하는 힘든 또 적응해야 하는 힘든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또한 반대로 이 좋은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기득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갇힌 것 같은 삶을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선교사님들, 그분들 모두 기득권,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의 지위들을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된 모습, 스스로 갇힌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들이죠.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엄마를 따라서 주일학교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교회에 방문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자기도 선교사가 되기로 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마쳤는데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기에 다시 의학 공부를 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실습을 하다가 이 아내인 로제타를 만나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를 한지 3년 만에 전염병에 걸려서 그 유능하고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이 젊은 남자가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내인 로제타는 선교사님 남편이 먼저 돌아가실 그때에 임신해서 돌이 되지 못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뒤에도 한국에서 45년간 남편의 뒤를 이어 살면서 병원과 의학학교를 세우고 한글 점자도 개발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큰 빛을 보여주신 그러한 분의 삶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자유를 통해서 감동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갇힌 모습으로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 몇 해 전에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이태석 신부님도 그렇죠.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안정되고 성공된,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기득권과 자유들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의 남수단인 이 작은 마을 톤즈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음악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다가 결국 그분도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분의 생을 아프리카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런 그분의 삶을 비참하다라고 우리가 느끼지 않는 것은 그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종된 모습으로 한 나라를 위해서 복음과 삶으로 섬긴 그분의 삶이, 그래서 그분의 삶을 수단의 슈버이처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러한 결과를 그의 생에서 얻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포기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감동을 준 그러한 한 모델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시간에도 자유와 권리를 선택하는 대신에 스스로 종된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 매인자가 되어서 선교지로 떠나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또 우리 주변에 도전을 주시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저는 작게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전 시간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자유를 포기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몇 분은 친구가 없어서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제재 안으로 들어오신 그런 아주 거룩한 결단, 또 용기 있는 결단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는 예배에 출석하는 것 말고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방송팀으로, 또 찬양팀으로, 임원으로, 조장으로, 예배를 안내하는 분으로, 또 조모임을 준비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특성을 해주신 우리 집사님처럼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서 스스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한 감동을 받게 되고, 또 오늘 그런 좋은 우리가 모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려고 하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지만,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나가고 버티려 하고 하는 그런 나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께 묶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편안함을 선사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신앙의 이유로 포기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큰 감동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되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비난과 또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듣기 힘들었던 모욕은 뭐 못생겼다, 키가 작다, 너는 대머리다, 말이 어눌하다 하는 그런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너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소리가 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못 견디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당한 공격을 우리가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그렇게 큰 위기가 되고 어려움이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바울에게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넌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바울을 부인했을 때 당연히 바울이 전하는 모든 말들을 사람들이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마저도 사람들이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늘 변호하는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고 그 모든 전도와 선교하는 일 역시 그냥 다 네가 좋아서 그거는 하는 거야 라고 비난받지 않고 쓸모없는 일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쓴 신약의 여러 편지 중에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고 자기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늘 변호하는 그러한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말씀도 오늘 바울을 향해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하는 그러한 공격에 그러한 비판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을 변호하는 과정 중에서 그가 가진 자유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요, 당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몇몇 감사한 혜택들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염려하지 않고 복음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들을 교회와 성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내를 함께 데리고 자기가 복음 전도 여행하는 것에 허락을 교회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는 사도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금도 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터득한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 또한 선교를 위해 쓸 여비들을 충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평가해 줘야 됐을까요? 아, 대단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도들은 아내도 데리고 다니고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은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필요한 비용들을 마련해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또 선교 사역을 하시니 참 훌륭하십니다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 역시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네. 다른 사도들은 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사역도 하고 아내도 데리고 다니는데 바울은 그렇게 못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나 보네. 전문적인 용어로 구린대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언가 마땅히 그것을 할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구나. 역시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 보네 하는 그러한 비난을 오히려 받게 된 겁니다. 가만히 바울이 되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보통 억울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죠. 내가 그러한 권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가 아닌 줄 아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오늘 너희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는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인으로 인쳐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겠다. 우리는 뭐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나와 바나바는 무슨 아내를 데리고 다닐 만한 그런 권리가 정말 없고 그러한 것이 있는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느냐? 누구는 일 안 하고 지원받으면서 그렇게 편하게 복음만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 줄 알아서 우리가 그런 거 사용하지 않은 줄 아느냐? 율법에도 마땅히 그 받을 것을 일해가면서 받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다른 사도들이 그런 권리를 사용한다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러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너희가 알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도움과 지원을 받으며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으며 그렇다고 그 권리를 지금 너희들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자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나에게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좋은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권리가 있음에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된 길을 선택하였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혹시나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거나 혹시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까봐, 그래서 혹 나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말하고 내가 자유롭게 요구하고 내가 자유롭게 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영혼이 혹 시험을 받아서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까봐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나는 마땅히 내가 누릴 나의 자유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내 자유로 선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이 정말로 얼마나 사람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에 대해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또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직 멀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동의하시는 표정으로 바라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골라서 만나고 내가 내키면 일하고 내키지 않으면 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에게 자유 있으니까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선택한 것이 바울의 자유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 바울이 말한 자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스스로 자유 없는 자가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자유, 이런 역설적인 자유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무례하지 않게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입장 가운데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 없음의 모습을 선택하였던 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선택한 자유는 그러한 모습의 자유였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노력하면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나이지만 그런 자유를 내가 누리지만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갇힌 자가 되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자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나의 자유 있음을 포기하고 자유 없는 종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섰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그 약한 자들을 얻고자 누구보다 강한 바울이 약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섰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자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위해서라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들을 포기하는 것이 더 높은 참 자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의 모습은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모범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였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보장하며 그렇게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그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찾고 얻고자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적 지위를 누리는 그 자유를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분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유 없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시험처럼 사탄의 말처럼 정말로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정말 불러 모은 사람들 앞에서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자기의 발을 보호하는 그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조금 더 손쉬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마치 제사 가운데 아무런 힘없이 죽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했던 그 속죄의 제물 대신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죄를 지고 죽는 그런 순한 양의 모습, 그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선택하심으로 그분의 신적 자유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밖에는 우리 죄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또한 바울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된 것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선택하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전부인 그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이런 갇힌 것을 선택하고 스스로 약한 것을 선택하고 스스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모습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놀라운 길의 시작이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종된 모습으로 우리가 낮추며 살아가는 것이 이 길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렵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길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직업을 주고 너에게 자녀를 주고 가정을 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냐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세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고 자유 대신 섬김과 종의 모습을 선택한 우리의 모습이 망한 것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바보처럼 살다가 죽는 그런 조롱받는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계속 간다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인간으로서의 정말로 가치 있고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그분의 모델과 바울의 모델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너무 자유만을 외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자유를 주신 참뜻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떠한 자유를 얻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신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뭐 이사하거나 사업을 오픈하면서 뭐 언제가 뭐 길일인지 언제가 안 좋은 날인지 걱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린 그냥 일기예보 보고 비 오면 안 하고 비 안 오면 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 집과 사업장에 그 말라 비틀어진 북어를 걸어놓는다든지 부적을 우리의 속옷 가운데 흉물스럽게 차고 다닐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니 죽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초연하고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이 좋은 자유를 얻고 우리는 우리를 생각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이러한 모습들이죠. 내가 예수 믿고 자유한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구원 얻었는데 누가 나를 가르치지? 내가 구원 받았다는데 뭐 어쩔 거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내가 구원 받았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나 천국 갈 수 있잖아. 뭐 그렇게 착할 필요가 있나?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나 확신 있는데.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면 피곤하기만 하지. 뭐 선교하고 전도하면 그게 뭐 그렇게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나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누릴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철저히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유, 정말로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그러한 자유는 어쩌면 나를 위한 자유라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를 알지만 너무나도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에 연약한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즉 우리의 이웃을 위해 주신 것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참 자유의 목적이고 그 자유의 진짜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다른 편지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무슨 기회를 삼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우상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도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내 기분 안 내키고 내가 있는 힘 가지고 누구든지 내가 보복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가진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자유와 권위와 영향력을 사용하고 너희들의 시간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사용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위하여는 것이고 또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스스로만의 구원을 위해 성도들만의 구원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감사한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날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내 신앙이 어떠한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날마다 증명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증명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행동, 내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자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을 위해 이것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그의 편에 서서 스스로 종되고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복음에 붙들린 사람, 이것이 바울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의 제자 된다고 오늘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때문에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이 되어라. 너무나도 역설적인 모습이지만 동시에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 서로에게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교회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자유함 얻었다라는 것만 말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 서로의 종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종의 겸손함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자기들끼리만 구원받았다라고 좋아하는 이상한 단체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이 시대 교회가 당하는 비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나의 자유 때문에 막힐까봐, 내 자유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를 잃어버릴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 내가 가진 자유조차도 이 바울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자유 권리, 이거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며 오직 예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과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선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유를 잃고 영혼을 얻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유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상급을 붙들기 위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자유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주는 권리를 누리는 것을 우리의 굉장한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마지막 한 예만 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세미나에 참석하느라고 한 호텔에 묵게 됐습니다. 그 호텔은 되게 그래도 좀 좋았던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있는 일행분이 그 호텔 라운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희들은 덩달아 호텔 라운지라는 곳에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자주 가셔서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신세계 같았습니다. 뭐 갔더니 뭐 음료수도 있고 뭐 스낵도 있고 계속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권리와 자유가 너에게 부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했습니다. 한국 사람 공짜에 약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공짜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이렇게 냉장고에 가서 스파클링 워러가 이렇게 쫙 채워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면서 한꺼번에 한 세 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공짜라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커다란 쿠키도 너무나도 단데 한 두 개나 세 개 또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가려니 또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파클링 워러를 한 두 병을 더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서 물로 가득 찬 배를 만지면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물을 먹었는가, 물이 나를 먹었는가. 마치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와 권리는 이런 모습 같습니다. 자유와 권리 네가 반드시 누려야 돼. 네가 어떻게 그 지위를 얻었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네가 반드시 그거 사용해야 되고 너 반드시 너 사람들이 너 쉽게 볼 수 없도록 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유와 권리들을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권리가 우리에게 복종되고 우리에게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우상처럼 되어서 내가 이거 안 쓰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존중받지 않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권리가 오히려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우리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사람들에게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누려야 한다라는 우리 안의 우상을 깨버리고 자발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낮출 때에 배우자의 관계 안에서, 또 자녀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동료 관계 안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무엇을 나에게 살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또한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누리는 것이다 라는 세상의 말을 여러분 거부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얻고자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오직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더 기도해주는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해주는 그런 참 자유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바른 대답을 갖기를 원하고 또 이러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잊혀지지 않도록 삶 가운데서 계속 연습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에게 돌아가셔서 물을 건넸거나 뭐 물건을 줄 때도 그냥 주지 마시고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자유 하면서 여러분들 자유를 주시고 또 혹시 남편이 소파에서 졸고 계시거든 자유 이러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자유가 잊혀지지 않도록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였던 그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포기되고 버려질 수 있는 것이었는가 예수를 따르는 한 사람의 좋은 모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를 가지고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우리 수요여성 예배 또 가정과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